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 아주 척박한 곳에서 진짜 온갖 고생을 다 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딱 개척해놨는데 막상 역사의 스포트라이트랑 모든 공로는 다른 사람이 싹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거 진짜 억울하죠. 약간 배신감도 들고요.
그쵸. 보통 우리는 세상을 뒤흔든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역사책에 굵직하게 기록될 만한 위대한 리더들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화려하고 공개적인 무대 위에서 말이죠.
네, 뭐 영웅서사 같은 걸 기대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고대 역사의 한 단면을 보면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실 겁니다.
하긴 실제로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은 대개 아무도 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서 혹은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닿지 않는 변방에서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곤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심층탐구 임무가 저는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학자인 크레이그 키너 박사의 사도행전 8장 강의와 연구 자료들을 아주 샅샅이 해부해 볼 텐데요.
네, 오늘 자료 정말 내용이 방대하고 깊죠.
그러니까요, 역사의 거대한 패러다임이 통째로 뒤집히는 결정적 전환점, 그리고 그 변화를 맨 앞에서 이끌었지만 정작 역사책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던 한 숨은 영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약간 비운의 선구자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저 이 자료 읽으면서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막 고대 마술부터 시작해서 전차 경주 경기장 모래 밑에 묻혀있던 귀괴한 저주들, 그리고 뚜약볕이 내리쬐는 사막 한가운데서 벌어진 아프리카 최고의 관료와의 그 기묘한 만남까지, 아우 진짜 대박이에요.
들을수록 완전 영화 시나리오 같아요.
까요?
네, 이 빌립의 행보가 당시로서 얼마나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사건이었는지 제대로 체감하려면요, 먼저 그가 발을 디딘 첫 번째 장소의 맥락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사마리아였죠?
맞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빌립이 향한 곳이 다름 아닌 사마리아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뭐 단순히 사이가 안 좋은 이웃 동네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상 완전한 척진 한복판에 걸어 들어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에는 배신자이자 상종조차 해서는 안 될 극도의 혐오 대상이었잖아요.
네,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죠.
이걸 요즘 감각으로 상상해보면 그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극혐하는 라이벌 스포츠팀의 응원석 한가운데에 떡하니 들어가서 나 홀로 우리 팀 응원가를 부르는 것보다 100배는 더 끔찍한 사회적 금기였을 겁니다.
그 비유도 좋지만 사실 역사는 그 스포츠 비유보다 훨씬 더 뿌리 깊고 피비린내 나는 곳이었죠. 기원전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 아수르 제국 때요?
네, 맞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이방인들을 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거든요.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혈통이 막 섞이게 되었죠.
유대인들 입장에선 혈통의 순수성을 잃은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해요. 그래서 열받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성전을 세워버립니다.
와, 완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네요.
네. 유대인들 입장에선 혈통도 잃고 종교적 정통성도 훼손한 배신자 중에 찐배신자였던 거죠.
수백 년간 쌓인 혐오의 결정체였군요. 그런데 빌립은 그 사마리아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엄청난 환영을 받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그 마술사 시몬 이야기하시려는 거죠.
네네, 맞아요. 마술사 시몬의 등장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미 그 지역 일대에서 막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권력과 부를 쥐고 있던 지배자였거든요.
네, 동네 유지 그 이상이었죠.
근데 최고 권력자인 그가 왜 갑자기 외지인인 빌립이 가진 능력을 탐내고 그걸 돈으로 사려고까지 했던 걸까요? 단순한 권력 투쟁이었나요?
그 심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 마술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술이요? 약간 비둘기 꺼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전혀 아니죠. 현대에 우리는 마술하면 무대 위에서 비둘기나 모자에서 토끼 꺼내는 가벼운 눈속임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고대 로마나 중동 세계에서 마술은 사람들의 일상, 생사, 그리고 권력을 지배하는 아주 실질적이고 파괴적인 힘으로 여겨졌습니다.
오, 진짜 졸술 같은 거군요.
네.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기 위한 연애 마술은 기본이었고요. 당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였던 전차 경주에서도 마술이 엄청 쓰였죠.
잠깐, 전차 경주예요? 고대 스포츠 훌리건들은 차원이 달랐나 보네요.
진짜 달랐어요. 고고학 발굴 결과를 보면 아주 생생한데 실제로 그 당시 전차 경기장 모래 밑에서 납으로 만든 판들이 수없이 출토되거든요.
납판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막 경쟁 선수의 이름이나 상대팀 말들의 이름과 함께 저 말이 달리다가 다리가 뚝 부러지게 해달라. 아니면 저 기수가 마차에서 튕겨나가 박살나게 해달라는 섬뜩한 저주문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와, 세상에. 너무 무서운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런 주술이 물리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주술사 중에서도 특히 유대인 마술사들의 몸값이 가장 높고 명성이 자자였습니다.
이상한데요. 유대교 율법은 마술을 엄청 엄격하게 사형으로 다스릴 만큼 금지하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유대인 마술사가 인기가 많았다니 완전 모순적이네요?
아이러니하죠. 그 이유가 바로 언어적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존재를 통제하려면 그 신의 진짜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이름을 알면 힘을 통제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신, 그러니까 야훼의 이름은 너무 신성해서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를 않았잖아요. 게다가 히브리어에는 모음 표기가 없어서 세월이 흐르며 그 정확한 발음법 자체가 일종의 실전된 비밀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완벽하게 암호화된 이름이었군요. 약간 절대 반지 같은 느낌이네요.
딱 그거죠. 그래서 마술사들은 이 야훼라는 자음의 온갖 모음 조합을 무작위로 대입해가며 주문을 만들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작동시키는 마스터 패스워드를 막 풀려고 했던 거죠.
와, 해킹을 시도한 거네요?
네. 2세기경의 순교자 저스틴 마르티르의 기록을 보면요. 이 시몬이라는 인물과 그의 파트너 헬레나는 단순한 주술사를 넘어서 각각 남신과 여신의 현신, 즉 살아있는 아바타로 추앙받는 경지에 이른 사람이었어요.
이미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군요.
맞아요. 이미 종교적, 주술적 권력의 꼭대기에 있던 자리였죠.
그렇게 이미 꼭대기에 있던 시몬이 빌립을 만난 거잖아요. 시몬의 눈에 빌립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시몬이 빌립에게서 목격한 건 자신이 평생 연마해온 그 주술적 트릭이나 저주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힘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 파라오의 궁정 마술사들이 모세를 상대로 기적을 겨루다가 결국 스케일의 차이를 깨닫고 손들잖아요.
뱀이 막 지팡이 삼키고 그런 거예요?
네, 완벽한 능력의 대결, 파워 인카운터가 재현된 겁니다.
맞다, 키너 박사 자료에 현대 사례들도 있었죠. 인도네시아에서 무당들이 개종하고 막 주술 도구 불태운 거요.
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례도 있었죠. 누군가에게 저주를 걸려고 집회에 잠입했던 주술사가 성령의 힘에 압도되어서 기절해버린 사건이요.
저 그거 읽고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 주술사가 깨어났는데 머리에 매달아둔 부적들이랑 머리카락이 통째로 싹 다 빠져버렸다는 일화잖아요.
맞아요. 주술적 힘의 원천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철저하게 무력화되는 생생한 시각적 증거였죠. 시몬도 빌립을 보며 정확히 그럼 압도적인 차이를 느꼈을 겁니다.
하긴, 자기가 쓰던 라판떼기 저주랑은 레벨이 다르니까요.
문제는 시몬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방식이 여전히 옛날 시스템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 엄청난 내적 변화와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해왔던 대로 거래를 하려고 한 거네요?
네, 돈으로 더 강력한 마법 아이템을 획득하려 했던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시몬의 모습이 마냥 남 얘기 같지만 않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진정한 내적 변화나 오랜 시간에 필요한 성장을 돈이나 편법으로 슈페 해킹하려고 시도해본 적 없으신가요?
약간 지름길을 찾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죠.
그러니까요. 시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을 무슨 게임 치트키처럼 돈으로 사려다가 치명적인 한계에 부딪힌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 깊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넘어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 변화의 문을 열었지만 진짜 혁신이 일어나려면 옛 기득권층, 즉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걸 인정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파견되는군요.
네, 그들이 현장으로 직접 갑니다.
근데 잠깐만요. 저 자료 보다가 이 대목에서 진짜 팩트 폭격 맞은 기분이었는데요. 파견된 사도 중에 요한 있잖아요.
네, 사도 요한이죠.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죠. 불과 몇 년 전에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 마을 지나갈 때 마을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분노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태워보랼까요? 했던 게 바로 요한이잖아요.
맞아요. 엄청 다혈질이었죠.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싶어 했던 요한이 지금 똑같은 사마리아 땅에 서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와, 여기서 놀라운 점은 바로 그 통찰입니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심리적, 신학적 지각변동이거든요.
완전 180도 바뀐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갈릴리 사람들은 명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고 그때마다 조롱받고 돌팔매질 당했던 뼈아픈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원수였죠?
그쵸, 원수 중에 원수죠.
그런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자고 저주했던 요한이 이제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직접 손을 얹고 안수하며 자신들과 똑같은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와, 원수를 불태우려던 손이 축복의 손으로 바뀌었네요.
인간의 깊은 편견이 이렇게 박살날 수 있다는 게 진짜 믿기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두고 성령을 받는 과정이 반드시 막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는 깔끔한 시간순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지적해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니까요.
아, 어떤 공식에 갇혀있지 않다는 거군요.
네, 여기서 핵심은 사도들이 과거의 철천 원수들을 자신들과 완벽하게 동등한 파트너로 공식적인 형제로 인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들으시는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깊은 편견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그 편견을 버리는 걸 넘어서 과거의 원수를 진심으로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선 도대체 어떤 계기가 필요할까요?
정말 깊게 고민해볼 문제죠.
네,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이 열어 젖힌 문을 통해 마침내 그 장벽을 넘어선 거고요. 근데 놀라운 건 빌립의 파격적인 행보가 사마리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이번엔 대륙을 바꿉니다.
이번엔 아예 아프리카 대륙으로 경계를 확장해버리죠. 그것도 진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약간 황당한 명령을 통해서요.
맞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막 역사적인 부흥을 일으키며 성공고도를 달리고 있을 때 성령이 갑자기 그에게 남쪽 광야길로 가라고 지시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대가 진짜 최악이잖아요.
네, 번역에 따라 정오라고 해석되는데요. 중동의 한낮은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양치기조차 그늘로 다 숨어버리는 시간입니다. 게다가 거긴 버려진 사막길이었어요.
그니까요. 수천 명의 몰려드는 성공적인 사역 한복판에서 갑자기 짐 싸서 사람 그림자도 없는 사막을 그 치명적인 대낮에 걸어가라고요? 진짜 비합리적인 짓이 아닙니까?
완전 무리수죠.
하지만 빌립은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사막 한가운데서 역사를 바꿀 한 인물을 만나죠. 현재 수단 지역에 부유한 누비아 왕국, 메로에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아프리카인 넷이었죠.
네, 환관이요. 이 인물의 배경이 진짜 입체적이고 모순적입니다.
어떤 점이 모순적이죠?
일단 간다게란 이름이 아니라 누비아 왕국의 태후를 뜻하는 공식 칭호고요. 이 관리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강대국의 2인자였습니다. 개인 전차도 있었고 아주 비싼 헬라어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읽을 만큼 엘리트 지식인이었죠.
부와 권력, 지성까지 다 가졌는데 왜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그가 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로마 사회에서
네, 로마 사회에선 남성도 여성도 아닌 반쪽짜리 인간으로 조롱받았고요. 더 뼈아픈 건 유대교에서의 지위였어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헐, 그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예 정식 교인이 될 수 없는 철저한 아웃사이더였던 거네요.
네,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찾아갔어도 성전 깊은 곳엔 영원히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와, 성전 밖에서 남들 예배하는 것만 지켜보다가 돌아가는 그 텅 빈 사막길에서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근데 하필 그가 읽고 있던 성경이 이사야서였고 빌립이 뜻을 풀어주잖아요.
맞아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빌립의 설명을 들으며 뒤로 넘기다 보면 이사야 56장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죠?
거기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육체적 결함에 있는 고자라 할지라도 나의 언약을 굳게 잡으면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와, 세상에.
자신을 쫓아냈다고 생각했던 그 종교의 중심에 사실은 외국인과 고자를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걸 깨달은 거죠.
완전 구원받은 기분이었겠네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사막에 물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와디를 의미합니다. 평소엔 바싹 마른 오레계곡이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순식간에 강물이 고이는 곳이거든요.
와, 그 메마른 사막 우연히 고인 와디에서 완전한 아웃사이더였던 그가 세례를 받은 거군요. 그리고 빌립은 엘리야처럼 홀연히 사라져버리고요.
철저한 신성한 셋업, 완벽한 신의 계획이었죠.
자, 여기서 저 강한 의문이 하나 듭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는 로마 백부장 고넬리오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사도행전 10장이죠.
타임라인을 보면 지금 빌립이 이 아프리카 관리를 만난 게 명백히 먼저인데 왜 역사는 고넬리오만 기억하고 이 아프리카 관리는 까먹은 거죠?
아, 그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걸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고넬리오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권위자인 베드로가 직접 관여한 공식적인 사건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지한 첫 이방인 선교였죠.
아, 예루살렘에 공식 승인이 있었군요.
네. 하지만 실제 최초의 완전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아프리카 관리였습니다. 고넬료 사건은 베드로가 주인공이라 역사에 크게 기록됐지만 진짜 첫 문을 깬 건 아무도 보지 않는 사막에서 일어난 빌립의 사역이었던 거죠.
와, 우리는 보통 타인의 팡파르나 엄청난 좋아요 수 혹은 공식적인 인정이 있어야만 성공했다고 믿잖아요.
네, 도장이 찍혀야만 안심하죠.
하지만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사막에서 일어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프리카 관리는 기쁨에 넘쳐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대한 아프리카 기독교 역사의 씨앗이 되었고요.
그럼 우리 숨은 영웅 빌립은 어떻게 됐나요?
빌립은 훗날 다문화 도시 가이사랴에 정착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가이사랴가 훗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머물렀던 곳도 바로 이 빌립의 집이었어요.
와,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두 거장이 활동할 수 있게 미리 길을 닦아놓고 무대를 다 세팅해둔 진짜 선구자였네요.
맞아요. 역사는 무대 위에 베드로나 바울만 기억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이름 없이 길을 닦은 숨은 영웅의 거대한 그림자입니다. 키너 박사가 말했듯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가 이룬 업적이나 타이틀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사실 자체에 있는 거니까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변화의 본질 그 자체에 만족하는 것. 정말 묵직한 통찰이네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바꿀 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미래의 누군가가 빛날 수 있도록 묵묵히 무대를 세팅하는 숨은 영웅의 자리에 기꺼이 남으실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사마리아는 어디인지, 여러분은 누구의 빌립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